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육바 해반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헨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유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여전히 저희들에게 말씀을 이번 주에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의 역사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실 때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에 도달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단에선 연약한 설교자에게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명한 그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오래전에 썼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오래전에 이 책을 읽은 기억이 있는데 이 일곱 가지 습관 가운데 여전히 저의 머리에 남아있는 한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항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바쁜 일들만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면 남는 것이 별로 없는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면서 살라. 우리는 대부분 급한 일들을 처리하느라고 시간의 대부분을 보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작 중요한 일은 손도 대지 못하고 하루를 마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이 원리가 저희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와 닿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뒤로 미루지 말고 중요한 일을 먼저 행하라는 것인데 이 원리는 영적인 일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저는 이 원리를 저자가 창안해 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분석해 보았을 때 공통적으로 이와 같은 원리를 발견하였고 그래서 이런 책을 쓰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세상이 나오기 약 2500년 전에 이미 이 원리를 삶에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 백성들이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지혜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배워야 하는 진리는 영적인 일을 먼저 행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먼저 행하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예배를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귀환자들은 바벨론을 떠나서 적어도 4개월 동안 여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에스라 7장에 보면 에스라가 비교적 자세하게 자신의 여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여행하는데 4개월이 걸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7장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첫째 달 1일에 출발해서 다섯째 달 1일에 도착했다는 것은 4개월이 걸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정도, 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여행하는데 걸리지 않았는가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귀환자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먼저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자신의 삶에 가장 우선해야 함을 그들은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일곱째 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튜 헨리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그들이 아마도 3월경에 출발하지 않았을까, 봄에 따뜻한 날에 출발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면서 그렇게 이 본문을 주석했는데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런 해석입니다. 추운 겨울에 도보로 여행한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3월경에 출발했다면 일곱째 달이라는 것은 그들이 4개월의 여행을 끝마치고 막 예루살렘에 도착한 시점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귀환했을 때는 황폐된 성전터만 남아있었지만 그리고 성전은 없었지만 그들은 성전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을 미루지 않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예배하는 일을 먼저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국에서 돌아왔을 때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이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집 정리를 했는데 아내가 지난주 월요일에 왔어요. 와서 지금 집이 빛나고 있습니다. 저랑 아이들이 열심히 집 정리를 하고 치웠는데 아내가 온 뒤로부터 바닥이 빛이 나기 시작하는데 야, 이 집 하나 이사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구나. 거의 한 달 동안을 이렇게 집을 치우고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그 일이 쉽지 않았고 그래서 집 정리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을 좀 초대하고 싶은데 아직 다 끝나진 않았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개월의 그 여행을 끝내고 막 도착해서 이제 짐을 풀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맞이하는 어떤 환영 인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그들이 도착할 테니까 예배나 뭐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준비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들이 맞닥뜨려야 했던 것은 황폐된 성전터와 또한 이미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래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의 위협뿐이었습니다. 현실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일들을 중단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장 최우선 순위에 놓여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또 위기와 두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귀한 자들이 도착했는데 그들은 성전 재건 공사를 먼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그 다음 해에 시작하게 되는데 그들은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도 건물을 잘 세워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보다도 영적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우선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진 상태에서 성전 건물을 짓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생생한 그런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행하는 모든 것이라야 나중에 그것이 결실하고 열매를 맺을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속수를 또 목수를 고용하고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그 재료들을 준비하는 일이 급했지만 그것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일을 먼저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분주한 바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쁘지 않았을 때가 있었겠습니까만은 오늘날은 참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계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바쁘지 않으신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자매가 이렇게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혹시 나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한 분 한 분이 바쁘지 않으신 분들이 없어요. 다 바쁘고 자신의 일이 있어서 내가 제일 바쁘지 않은 것 같다고, 내가 도울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전화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다 바쁜 삶을 살아가십니다. 근데 자칫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분주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이 일을 뒷전으로 미루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에서 무엇이 가장 최우선순위에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일에 한번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우리 일주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 삶, 개인적인 그 예배, 그것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는 이 5절 말씀이 참 인상적인데요.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시작한 이후에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이 일을 중단시키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과거의 그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배운 그러한 영적인 교훈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이방 땅에 있으면서 그토록 원하였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방 땅에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성전도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막 돌아와서 성전은 없지만 성전 터에다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기 시작한 이후에 그 일을 중단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셔야, 하나님께서 제사하는 일, 예배하는 일도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그 슬픈 역사를 통해서, 뼈저린, 쓰라린 그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체험한 것이죠. 그래서 한번 시작한 이후에는 결코 이 일을 중단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가끔씩 이렇게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성도가 늘 앉았던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빈자리들을 보면 좀 마음 한켠에 그런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의 건강이 그것을 허락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싶지만 교회에 나올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는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귀한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때,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때, 그런 건강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 건강이 있을 때, 이제 건강이 더욱 악화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내 눈으로 무엇인가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력이 남아있을 때, 여러분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십시오. 또한 기도할 여력이 있을 때, 기도할 만한 그런 힘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하는, 내가 삶이 정리가 되고 나의 이 분주한 삶이 다 끝마쳐지면 내가 하리라. 내가 은퇴하면 이 일들을 하리라.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얻게 되면 내가 이 일을 하리라. 여러분, 그때는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그런 시간이지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라고 우리가 자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매튜 헨리의 글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길 원하는데요. 매튜 헨리가 굉장히 인상적인 글을 주석에다가 써놨는데요. 영적인 일을 위해서 세속적인 일을 잠시 중단시키라. 그리하면 세속적인 일에서도 번성하게 되리라. 이 원리는 경건한 목사가 성도들에게 주는 굉장히 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영적인 일을 위해서 세속적인 일을 잠시 중단시키십시오. 그러면 세속적인 일에서도 번성케 되리라는 것이 이 경건한 목사의 조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중단하게 하고 방해하게 합니까? 그것을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내 삶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올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하는 진리는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예루살렘 귀환자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귀중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일제히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여기 일제히라고 하는 이 말은 한 사람과 같이 한 마음이 되어 그렇게 모였다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한 마음이 되어서 모였다는 것이죠. 백성의 지도자들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의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개인적인 신앙에서 비롯된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 있는 이 일제히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일제히 한 사람과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크게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분명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아름다움을 그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본문을 이렇게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읽어나가다 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요. 규례대로, 율법에 기록한 대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4절에도 보시면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10절에도 보시면 10절 하반절쯤에 보시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모든 영적인 일들을 감당해 나갔음을 본문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삶의 하나하나를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살아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그들이 이방 땅에서 서름과 고통 가운데서 이 비극적인 역사를 경험하면서 체험하게 된 귀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은 평상시에는 깨닫지 못하는 귀한 유산들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고통 가운데 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한 가지 배웠던 것은 자신들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들의 모든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철저한 깨달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훼파되는 너무나 충격적인 그 비극을 경험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슬펐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일이 왜 비롯된 것인가를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유롭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기업에서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은 인식하게 되었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이제 모든 삶의 그 한 부분 한 부분을 말씀의 빛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힘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원리가 아닙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는 그곳에서 멈추며 그것으로 만족해 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유익한 삶이고 가장 복된 삶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이 명령하는 그것을 순종하여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진리는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그 다음 해에 이제 성전 재건을 위한 준공식이 시작되었습니다. 7월에 초막절을 지키고 약 7개월 동안의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고 드디어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대하게 준공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레위인들은 제금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는데요.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136편의 후렴구를 인용한 것인데요. 여러분, 한번 시편 136편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36편에 보시면 26절까지 있는데 매절에 후렴구처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계속해서 이 후렴구가 반복되는데 저는 사실 오늘 교독문을 할 때 시편 136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싶었습니다. 제가 상반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읽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서 그렇게 하진 못했습니다. 제가 3절까지만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셨다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파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이 시편 136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런 시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으면서 시편 136편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영원히 추방당하고 영원히 버림을 당해도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중요한 교훈들을 깨닫게 하셨고, 다시 다윗의 자손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지도하게 하셨고, 성전의 기초를 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재건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지배하는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서를 내리게 하시고 모든 비용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공급하게 하셨어요. 많은 어려움과 반대와 원수들의 그런 회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2 성전이 건축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을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은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자비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고, 그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결코 다함이 없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그 사실을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이방인의 손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때에도 그 인자하심은 변치 않았고, 이방 땅에 포로가 되어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치지 않았고, 더욱 이제 다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본국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 영원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감격으로 한편에서는 이전 성전의 그 영광을 본 노인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통곡하였고, 비교적 젊은 세대,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보지 못한 그 젊은 이 귀환자들은 기쁨의 함성을 외쳤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전 영광을 보았던 노인들과 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통곡하였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자신들의 그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겠죠. 이와 같은 비참한 역사를 경험하게 한 그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자신들의 죄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찬란했던 솔로몬 성전의 그 황폐함을 바라보고 다시 기초를 놓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자신들의 죄는 얼마나 큰 것인지, 멸망을 당해도 합당하겠지만 그러나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회복해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은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성전이 다시 재건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성전이 다시 건축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실로 큰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이렇게 봉헌할 때 드리는 기도가 나오는데, 그 솔로몬이 그 사실로 인해서 그 마음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지상의 한 곳을 정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두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지극히 복된 약속입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를 정해주시겠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약속이 깨트려진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규모에 있어서는, 그 영광에 있어서는 이전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겠지만, 다시 성전이 건축된다는 것은 그 지극히 복된 약속이 회복되는 순간이죠. 하나님이 다시 그 백성들과 만나 주시겠다고 영광스러운 임재를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이가 많은 노인들은 통곡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또 젊은이들은 기쁨의 함성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야 하는 요소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용납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하는 교리적인 이해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죄에 대한 그 통회함,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그 통곡함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은혜에 대한 감격함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회개, 회개한 자들에게 은총을 베푸신다는 냉랭한 교리적인 이해만으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13절 말씀,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이렇게 회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그 인식이 날마다 더해져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길을 걸어왔는지 하나님을 반역한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할 그 영광과 그 모든 기회들과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낭비하였던 그 시간들과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는 그런 진정한 회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고 또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우리를 다시 초청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감격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에스라 3장을 통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행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선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올 한 해 인생을 살아가시고 남은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록한 말씀을 넘어가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대한 그런 예배의 그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오셔서 예배에 참석하지 마시고 주일날은 좀 일찍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하나님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나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기쁨의 찬송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예배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원리를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뒤로 미루었던 때가 참 많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떠한 일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과 또한 삶의 우선순위를 그곳에 두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 또한 형통하게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그린빌 독립장로교회의 예배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깨닫는 감격의 찬송이 있는 예배가 되도록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한 예배자들에게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날마다 생생하고 살아있는 예배가 이 전에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자들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인도자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